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올라왔는데 성경 본문을 잊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로 일켜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내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을 먼 나라 유학을 보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왔어요. 사람을 보내서 아들을 데려오도록 했죠. 아들이 당도하기 전에 자신이 죽을 것 같아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어요. 아들이 오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모든 걸 이제 정리하고 마지막 유서를 써서 그 집에 가장 충성스러운 종에게 그 유서를 넘겨주면서 아들이 돌아오거든 이 유서를 건네주거라.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다만 내 아들이 오거든 이 많은 것 중에 무엇이든지 한 가지를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겠다. 그래서 내 아들이 선택하는 걸 한 가지를 주면 된다. 그 종이 그 주인이 재산을 다 자기에게 넘겨준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거절을 하지만 주인님이 너무 완강하니까 더 이상 거절을 할 수 없어서 유서를 받아들고 이제 자리를 물러나게 됐어. 시간이 지나 이제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아들이 돌아와야만 장례를 치를 수 있으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장례를 다 치렀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들이 종들을 불러서 아버지가 뭐 남긴 거 없었느냐. 그 집에 그 충성스러운 종이 이제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남긴 주인님이 남긴 유서를 갖다 주게 되죠. 그 아들이 유서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저 종에게 주었다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 많은 재산을 내 아들에게 주노라. 그리고 저 충성스러운 종에게 한 가지만 주겠노라. 그러면 말이 돼도 아니 아버지 재산 다 저 종놈에게 줘버리고 날 보고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게 어디 있어?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 아버지가 실성을 하셨나? 뭐 때문이지? 아버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렇다면 아버지 날 미워하셨나? 도대체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방법이 없었어.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 그 많은 재산을 저 종놈에게 넘겨줘버린 그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만 하고 그런 상황이 한탄스럽기만 하고 한 가지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그 많은 것 중에 작은 일부분밖에 안 되니까 너무 괴로워서 매일 술 마시면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날 미워하셨구나. 아버지가 날 싫어하셨구나. 세상에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하여 불평을 늘어놓다가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 아닌데 아닌데 우리 아버지 그럴 뿐 아닌데 우리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 이해가 안 됐어. 몇 날 며칠이 지나서 그곳에 랍비를 찾아갔어요. 고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서를 남겼는데 어인 일인지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쓴 조서 가짜 아니야? 라고 들여다보면 아버지의 글씨체가 맞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랍비가 유서를 착 펼쳐두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을 다 그 종에게 주고 아들에게는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혀놓은 거예요. 라비가 깊이 생각에 잠기게 되는 거죠. 눈을 지그시 감고 한참을 생각을 하더니 눈을 뜨더니 갑자기 호통을 치는 거예요. 내 이놈! 너 아버지처럼 지혜로운 분이 없구나. 이렇게 지혜로운 아버지를 네가 원망하고. 허기야, 네 좁은 소견에 네 아버지 마음을 어찌 헤아리겠느냐? 이 조서의 유서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아, 모르겠다니까요. 그래, 좋다. 아버지 재산 다 종놈에게 줬잖아.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어. 넌 뭘 선택하고 싶어? 땅을 선택할랍니까? 산을 선택할랍니까? 논을 선택할랍니까? 집을 선택할랍니까?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고 싶어요? 어디서 답은 알아가지고. 야, 여러분들은 아들보다 더 지혜롭네요. 이 아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랍비가 호통을 치면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힌트를 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바보 같은 녀석이 있나. 너 아버지는 말이야, 아버지의 재산이 하나도 축이 나지 않도록 해서 잘 간수를 해서 너에게 넘겨주고 싶은 생각을 한 거야. 저 충성스러운 종에게 다 준다 그러면 자기 것 된다 싶어서 하나도 안 빼돌리고 잘 간수를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간수를 잘 해왔을 거야. 그러니까 넌 뭘 선택할 거야? 예? 뭘 선택할 거냐니까. 아버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종놈에게 다 줬어. 그 종놈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지려면 누구를 선택하면 돼? 그때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깜빡깜빡 형광등이. 요즘은 형광등도 깜빡거리지 않아요. 다 LED등이 돼가지고 그냥 들어오지요. 아, 그런지 그 종놈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참 바보지요. 지혜가 없지요. 그렇지. 그 종을 선택하면 그 종에게 있는 모든 재산이 누구 것이 돼요? 아, 여러분 이야기 아니라고. 별 관심이 없네요. 왜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제 재판정에 가가지고 유서를 딱 내밀고 여기 한 가지를 선택하겠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선택하겠습니다. 뭘 선택하겠느냐? 바로 이 종욕 하면은 종이 눈이 희둥그레져가지고 눈알이 빠져나갈 거예요. 깜짝 놀랐죠. 종은 거기까지 생각 못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지. 이 많은 재산 중에 하나만 건네주면 될 거야. 뭘 선택할까? 그러고 있는데 자기를 선택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들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 종놈이 어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 곡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 세계는 귀로도 들을 수 없어요.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그 세계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아멘 좀 해봐요. 아이고 하나님 입 주셨는데 이럴 때 아멘 한번 해보지. 언제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그 세계를 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내 기도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믿음으로만 보고 믿음으로 누리고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세계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은 내가 잘해야 얻고 누리는 게 아니고 은혜로 누리는 것이다. 은혜로. 아멘. 믿음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모르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두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은혜를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저번 주일에 목사님이 요한복음 11장 마르다에 관한 나사렛에 관한 이야기 하시면서 마르다의 눈에는 나사로가 죽었더라. 우리 눈에 보기에도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눈에는 나사로가 살았더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 눈으로 보면 불가능하고 내 눈으로 보면 죽은 거고 내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고
내 눈으로 보면 절망인데 예수님 눈으로 보면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게 없고 예수님 눈으로 보면 소망이고 예수님 눈으로 보면 기쁨이고 예수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없고 예수님 눈으로 보면 다 변하는 거고 달라지는 거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달려있는데요. 마르다처럼 자기 눈으로 보고 사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겠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어떤 절망적인 형편이 와도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니까요. 아멘. 그래요. 목사님이 저번 주에 에스와티니를 다녀오셨는데 국왕을 만나시고 국모님을 만나 또 복음 전하시고 공주를 만나 또 복음 전하시고 우리 굿뉴스 의료봉사단이 왕실 가족진료소에 가서 가족들을 다 진료해주고 목사님은 에스와티니를 세계 최고의 나라로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도록 마음의 그림을 그려놓고 계시는데 국왕이 목사님이 계획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에스와티니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일하시고 생각해 주니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시면서 기쁜 소식 성교회와 에스와티니는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그러면서 에스와티니와 기쁜 소식 성교회는 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장로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박 목사님이 레소토에 가셔서 국왕을 만나시고 총리를 만나셨고 개인적으로 이건 지금 미팅을 한 겁니다. 국왕을 만나서 복음 전하시고 총리 만나시고 부총리 만나시고 국회의장 만나시고 상원의장을 만나셨으니까 다섯 분을 만났는데 하루 방문해서 다섯 분을 만나신 거예요. 이건 아프리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레소토에서 에스와티니에서 레소토로 넘어가는 가기 전에 레소토에 잡아놓은 일정표를 받아들고 안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불가능한데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그래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여시는 레소토에서는 국가 정상이 온 것처럼 국빈 대접을 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겠느냐? 복음 때문에.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제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 사역자, 교회를 떠난 형제자매들, 그들은 복음을 안 전하대요. 어떻게 해서든 불신을 심는 일을 하지 복음을 전하는 삶은 안 사는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하시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면 복음 전할 텐데 왜 복음 안 전하지? 왜 헐뜯고 비방하고 저런 일만 하고 다닐까? 마귀의 종이 돼서 사는 걸 볼 수 있어.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면, 복음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복되게 하시듯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모두를 그렇게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이 순간부터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삶은 복음 전하는데 자격이 없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한다면 이제 우리 마음에도 질문을 한번 해봐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인가?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당장은 좀 힘들지 몰라도 이 일이 복음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이 분명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어제 저녁 우리 장년들과 함께 갔는데 목사님이 저녁 먹었어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녁 먹었습니다. 아이고 좀 일찍 오지 그러면 내가 짜장면 사줄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다음에는 일찍 와 짜장면 사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 진짜 맛있는 짜장면집 있거든요. 예, 우리 선교사님들 오면 목사님이 사주시는 그 짜장면집이 있어요. 짜장면 한 그릇이 그렇게 맛있어요. 전국에서 그렇게 맛있는 짜장면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님이 사주시는 짜장면을 먹게 되겠구나 우리 장년들이. 그래도 부인들도 먹고 싶으면 가도 돼. 그래서 이제 저녁에 말씀을 듣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기둥을 금으로 입혀놓고 막 그 성전 곳곳에 많은 금을 입혀놨는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많은 금을 드리고 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금을 끌어다 주시더라. 말씀을 전하면 계속해서 말씀이 바닥이 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물질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더 많은 걸 주시고 왜 자기를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 복음을 위해 살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시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왜 주일 감사 연보를 하지 않습니까? 왜 십일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의미가 없다. 자기를 다 복음 앞에 드리면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다 드린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복음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해 살 거라니까요. 삶을 보면 어렵다 어렵다 해도 육신 누리고 살 것 다 누려가면서 사는 거 보면 진짜 복음을 위한다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뭐가 아까울 게 있겠나? 어려움이 뭐가 문제가 되겠나? 사단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못하도록 속이잖아요.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정말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망할 걸 왜 걱정해요? 예수님이 망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신앙은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 하는 건데. 창세기 40장에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는 떡 굽는 관원장이 자기 잘한 것 가지고 나아갔을 때 흰떡 세 광줄이 흰떡 대신 예수님만 의지해서 나갔다면 복을 받을 텐데 생명을 얻었을 텐데 흰떡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각 좋은 군식물을 한 광주리도 얹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죠. 술만통 관원장은 자기를 내세울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받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자주자주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게서 조건을 찾고 내게서 뭔가 조건이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성경은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어.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왜 나에게 조건을 갖추려고 하지요? 내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나를 바라봐야 하지요. 사단에게 다 속아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은 질그릇이지요? 질그릇은 충격을 가하면 언제든지 깨어져 버릴 것이잖아요.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어요.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있다니까요. 내가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대전도 집회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저번 한 주간 기도회를 하고 하면서 사도행전 16장에 30절에 31절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 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대요.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만을 믿고 바라고 나아가면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받겠구나. 우리 형제간이 구원을 받겠구나. 우리 친척이 구원을 받겠구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니까. 아멘. 제가 구원을 받고 기생나합의 집에 기생나합이 가족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라합의 집에 들어와서 머물게 하는데 나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이 약속이 있는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 부모님 구원을 받겠구나.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겠구나. 제가 구원을 받고 대구 공군부대에 있었는데 시골에 가서 어머니에게 전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잘 들으시더라고요. 1년쯤 지났을까 고향에 갔다가 이제 외박을 갔는데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후배를 만났어요. 시골 교회를 다니는 후배를 만나서 전도를 하고 죄삼책을 건넸는데 이 후배가 아 여기 선배가 이런 책을 주대요 하고 그 교회 목사님께 내미니까 누구더냐? 우리 어머니 태고가 고읍댁이에요. 고읍댁 아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이단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집사님 아들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휴가를 받아 집에 가면 제 이야기 안 들으셔요. 그냥 건성으로 알았다 그러고 듣고 말지 마음으로 안 들으시더라고요. 저 형제가는 오남매거든요. 제가 넷째예요. 첫째, 둘째, 셋째가 누님이거든요. 딸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 저희 할머니가 그 방에 애 낳나 안 낳나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하더라고. 또 딸일 거라고 생각하고 혼자 나와가지고 혼자 시키고 다 했다 하더라고요. 이웃집 뭐 아줌마가 받아도 하여튼 이제 그래가지고 시집살이를 딸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시집살이를 하다가 제가 태어난 거죠. 보라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은 태어났는데 낳은 지 하루 만에 애를 업고 알을 뭐 안고 이제 50리 길을 걸어서 외갓집을 찾아갔다. 그래가지고 대문을 팍 그 열고 나도 아들 낳았다 하면서 큰 소리 치고 들어가셨다. 그래 아들을 그렇게 크게 여기는 분이 당신 아들 이단에 빠졌어야 하니까 아들 없는 셈 치지 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사는 거 보면 야 저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그죠? 결혼하고 나니까 며느리 보고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저보고는 안 와요. 어느 날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사실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먼저 구원받으셨어요. 자라목 솔밭에 군대 있을 때 전도를 했는데요. 정말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 완고한 분이 수양회로 오셔가지고 구원을 받으시고 이제 어머니도 구원받고 나중에 이제 같이 교회를 나가시는데 여호와 증인이 집에 찾아왔나 봐요. 아버지가 당신들 마음에 죄 있어 없어? 죄가 없어? 왜 없습니까? 사람 다 죄가 있는데 그러면 천국 못 가. 가. 나한테 다른 얘기 하지 마.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데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고 자기를 믿어요. 그래서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감각을 믿고 자기 마음을 따라 살려고 하지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보배를 가졌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 말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대적이 어떤 형편이 나를 우겨싼들 쌓이지 않는데요. 아멘. 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왜 망할 걸 두려워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데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데 이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뭘 걱정하지요? 뭘 염려하지요? 뭘 근심해야 하지요? 염려하고 근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되는 건데요.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되는 건데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되어지는 것이라 말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강로 만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어.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버려졌어요. 죽게 됐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의식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인간적인 기대라는 것은 단 1%도 가질 수 없는 이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그를 보고 지나가고 레인도 그를 보고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씻기고 싸매어 주었다.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내내 아니온 둘을 대어 주막 주인에게 주명하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30절에는 아무런 소망과 기대도 없는 절망 속에 있는 이미 죽게 돼버린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고 가까이가 주었고 그랬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주막 주인에게 맡겨서 부비가 들리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강도 만난 자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맞아요? 강도 만난 자가 잘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잘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죽어가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잘해야 됩니까? 구조원이 잘해야 됩니까? 아, 여러분들은 뭔가 대화가 되네요. 어떤 분들은 대화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물에 빠져서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수영을 못해요. 구조원이 들어와요. 누가 잘해야 돼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잘해야죠.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구조원이 잘해야 돼요. 진짜 수영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정말 구조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고 힘이 남아있을 때 안 들어가요. 디엘 무디가 쓴 책에 보면 미국의 수영선수 금메달리스트하고 친구하며 세 사람이 강가에 있게 됐는데 한 사람이 빠져서 막 죽어가고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와서 사람 살려 했다가 또 내려가고 사람 살려 했다가 내려가고 그러는데 디엘 무디가 이야기했어요. 이 금메달 리스트에 빨리 들어가서 안 건져내고 뭐 하느냐고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빨리 건져줘야 한대. 아, 좀 가만히 있어. 아, 뭘 가만히 있어. 지금 죽어가는데. 나중에 디엘 무디 화를 냈다 카네요. 야, 너 수영 잘한다고 네 목숨 하나 그렇게 아까워서 그래? 내가 들어갈게. 디엘 무디 수영 전혀 못한다 카네요. 막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딱 잡아가지고 좀 가만히 있으라 하면서 팍 집어던져 버렸던 거예요. 꼬르륵 하고 푹 들어가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금메달 리스트가 팍 뛰어들어가가지고 끌어냈어요. 어떻게 끌어낸 줄 아세요? 그때는 머리채만 잡아도 끌려온대요. 힘이 다 빠졌을 때. 여러분 그거 알아요? 자라목 솔밭에 가기 전에 송어 솔밭 있죠? 그 강에서 해년마다 사람이 죽어요. 그 강에서 세 명의 여학생과 여자 교사가 죽었어요. 물은 허리춤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순간 자기가 아, 물에 내가 빠졌다 당황을 하면서 허우적대는데 친구들이 막 들어갔는데 다 끌어안아버리고 붙잡아버리니까 다 넘어져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여자 교사가 경험이 없으니까 같이 뛰어들어가 애들 잡으려고 하는데 그냥 넘어져 버리고 거기 죽었어요. 금메달리스트 사람을 살려냈는데 물었어요. 왜 이렇게 건져낼 거면서 처음부터 들어가지 왜 그랬느냐. 저 사람이 힘이 남아있을 때 나를 끌어안아 버리면 같이 죽는다. 힘이 다 빠졌을 때 건져내야 같이 살 수 있다. 우리 속담이 있죠? 예?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딱이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 하잖아요. 세상에. 자기를 모르면 정확하게 마음이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예수님 내 죄 다 사했다고 하면서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이유도 많고 생각도 많고 불평도 많고 불신도 많고 마음에 회개가 되지 않아서 그래. 강도 맞는 자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사마리아인이 다가와서 그를 구원해 주는데 예수님이 다가와서 구원해 주시는데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주막은 교회를 의미하고 주막 주인은 인도자를 의미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데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100%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인간을 받으셨구나.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셨네. 나를 위해서 자신을 다 드리셨네. 그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샘솟듯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 곳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저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함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도 끝났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일 수 있는 방법도 다른 길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세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사는 동안 신기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 형제님 가게에 찾아갔는데 형제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내게도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 속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2주 전에 블라디보스톡을 다녀왔는데 블라디보스톡 위성도시 교육부에 제가 갔다 왔는데 그 교육부 담당자가 저희들 이야기를 듣더니 저 혼자 들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저희들 도시의 교육 전문가들을 모아놓겠습니다. 그때 와서 강연을 해주시고 질문에 답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전문가와 미팅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시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 의논을 하겠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16일 날 오후 3시에 그곳 국립대학교에서 교육 전문가들을 모아서 강연을 하기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 또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어딜 가든지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자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믿어요? 이제는 말씀의 눈으로 보세요. 야,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어제 목사님이 우리 장례 행제님들 직무실에 막 빡빡하게 들어가 앉아서 전도자는 아니지만 전도자로 사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복음을 위해 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다 복음 전도자로 사십시오 그러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복음 전도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이제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다면 뭐든지 주실 겁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겁니다. 복되게 하실 겁니다.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삶 오늘 다 버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실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